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보겠는데요. 어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보고 믿느냐, 믿고 보느냐. 자, 오늘은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 우선 이 장소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문,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 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성벽이 다 파괴가 됐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이 성벽 재건 작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온 포로들이 제일 먼저 그 성벽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할당을 맡아서 쌓아가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재건축을 했던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둥그렇게 문을 만들어 가겠죠?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양문은 사실 문의 이름이기보다는 용도를 얘기합니다. 용도. 양문 하면은 제물용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문을 중심으로 이제 삥 둘러 성벽을 쌓겠죠. 그 사이사이에 용도에 따라 또 여러 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은 이 양문과 이웃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제일 마지막 문이 한밑갑 문입니다. 한밑갑 발음이 좀 아주 어려운데, 이 한밑갑 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양문과 한밑갑 문이 사실은 나란히 있게 되는 거죠. 이 위치가 갖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실은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 그 양을 죽여 제물로 잡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여기에 구속의 은혜의 그림이 감춰져 있죠. 자, 거기에 2절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죠.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한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한 뜻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성경에 쓰여지죠. 전능하다, 헤세드예요. 사랑, 헤세드예요. 인애, 헤세드예요. 자비,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측면이 녹아진 아주 중요한 단어요. 또 이 헤세드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베이트라는 단어를 연이어 붙여보면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풀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다. 행각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 햇빛이나 또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위에 지붕을 얹어서 만든 이렇게 노출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자를 세 종류로 압축해서 이 외에도 여러 병자가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소개된 병자는 세 종류의 병자예요. 첫 번째 분이 맹인, 둘째가 다리 저는 사람, 셋째가 혈기 마른. 혈기 마른 자는 이 중풍병자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갖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만 활동이 가능하고 움직임이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다 몰려 있어요. 왜 여기들 몰려 있을까? 이 연못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상태가 전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기도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다 아픈데. 다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데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이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생리와 이 연못가의 풍경은 굉장히 흡사하고 일치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도 어떻습니까? 누가 나 안 도와줘요. 이 경쟁사회, 자본사회가 갖는 생리가 뭐예요?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대신 또 그 포지션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치열하잖아요. 이 연못가의 풍경처럼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병이 38년 됐어요. 나이가 38세라는 말이 아니고 병 앓은 지가 38년이 됐어요. 하루만 아파도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그런데 무려 38년을 몸이 불편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철저히 생활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그 피폐한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이 이상하게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변하고 정신도 변해요. 그렇죠? 몸은 아픈데 정신이 생생한 사람은 없어요. 영육은 늘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하나의 성전이라면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연못가의 모습은 우리네 인생들이 겪는 이 땅의 모양과 너무나 흡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38년 된 상태입니다. 그럼 왜 하필 38년일까요? 여기는 암시하고자 하는 그림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 38년이라는 숫자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좀 접어두시고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원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초이까지 제대로 된 코스로 갔다면 정확하게 열 하루입니다. 성경에 밝혀져 있죠. 열 하루 길이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무려 실질적인 방황의 세월만 놓고 볼 때 38년이 걸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38년. 근데 이 38년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까닭에 낭비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38년 동안 악평을 하여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고 밤새 통곡하던 그 군인들, 그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병든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열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이들이 38년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나머지 기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도 머물렀고 또 율법도 받았던 시간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38년 동안 이들은 헤매이고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그럼 그 허비된 시간의 이면에는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감춰져 있습니다. 불순종. 이것이 시간 낭비와 세월의 낭비를 가져왔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죄가 세월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죠. 그런데 그 낭비의 이면에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낭비라는 인생의 허비라는 허송세월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상황 속에서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그 환자와 이제 직접 대면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성경을 좀 볼까요?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병이 오래됐다는 말은 38년씩이나 병을 앓았다 그 말이 아니고 회복불능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앓고 있는 상태는 회복불능의 상태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환자의 처지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예수님에게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영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예, 고쳐주십시오.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을 보시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쭉 깊숙한 내면의 영적인 병든 상태가 들켜지고 있습니다. 자, 대답을 보십시다. 병자가 7절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끝까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죠? 물에 들어가는 과정과 행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집 이름이 뭐예요? 이 연못가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입니다. 근데 그 자비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의 실체가 되시고 사랑의 주제가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병든 인생은 끝까지 연못으로 내려가는 자기 의를 지키고자 해요. 자기 행위를 지키고자 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떨쳐지지 않는 내 안에 무슨 아직도 조건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확실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고급한 신앙은 이 고급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수식어이긴 한데 이제 상대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고급한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병든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참 그 함축적인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꾸짖음을 동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연못에 이렇게 넣어줬나요? 대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비의 이 집이 갖는 메시지만큼 더 크신 자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질문을 병든 인생에게 했단 말이죠. 그럼 병든 인생의 입장에선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의 변명에 근거해서 아, 그랬구나 하고 연못에다가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되었던 죽은 인생이 마치 꿈을 꾸듯 병든 평생 이 거죽에서 남의 도움을 빌어 살던 그 상징적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우리 지금 안식일 지금 다루고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날로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의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형식적인 그 안식일이라는 날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날이에요. 왜? 인생들의 자유와 부여와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가장 병든 상태의 상징인 이 환자를 일으켜냄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온 이유를 온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과의 이 환자의 만남은 이렇게 복된 안식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도한 일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가를 보므로써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지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누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병든 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안식일 규칙상 넌 틀렸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율법과 은혜의 대충돌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행위적으로 지켜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바라시는 인생에 대한 태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가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얼마나 아팠을까? 고난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메시지이긴 한데 그 고난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섰는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노임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쓴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모든 우리 3일의 성도들에게 굵은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4월 1일, 4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